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송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다니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울처럼 그렇게 같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신이 나는데 네. 언젠가 우리 마중 식구들도 그 바울의 여정처럼 복음을 네. 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곳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방향을 정합니다. 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우리 네. 주옥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유럽의 첫 번째 관문 도시라고 하는 빌립보라는 네. 곳에 사도 바울이 마침내 도착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는 예수님께서 그 경계와 지경을 확장시켜 가셨던 여정 속에 네.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시아라고 하는 땅을 넘어서 유럽 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에 첫 번째 복음을 네. 전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유럽의 왕이나 총독이나 군대 대장이나 대단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방인이면서 여성이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유럽 대륙 전체의 첫 번째 회심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지만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에 여성하고 모르는 남자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루디아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굉장히 낯선 풍경입니다.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남자가 아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걸 수 있냐고 네. 되물을 만큼 그만큼 낯선 풍경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당연히 빌립보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에서 먼저 유대인들 남자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10명도 없었던 거죠. 빌립보라는 지역은 도시는 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들, 아시아의 도시들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야 돼. 너는 네. 이방인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사도로 바울을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10명도 없는 도시에
네.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실은 바울도 그것이 꺼려지는 걸음이었을 거라는 속내가 읽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한 말빨 할 수 있는데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설명하면서
네.
내가 이만큼 다 연구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메시아시다라고 전하면 모든 논증과 학식으로
네.
그는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은 그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이해할 수 없는 그가 전하는 모든 율법의 복음을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익숙한 대로
맞아요.
하는 거가 편하고 그리고 그게 왠지 이렇게 맞는 그림일 것 같고 한데 정말
반전이죠.
아는 사람도 없고
맞습니다.
유럽에 딱 발을 들여놨을 때 이 바울의 막막함
맞아요.
그리고 또 만난다는 게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은 바울 보러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맞습니다.
정말 그 시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의 행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낯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수시고
네.
사도 바울을 계속 깨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낯선 어떤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이
뭐가 잘못됐다고
맞습니다.
네, 생각하는 게 너무 많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주께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서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양과는 전혀
다르죠.
다르게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람의 집에 가는 것조차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어 했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그가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이방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합니다. 그 루디아는 바울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죠, 서로.
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세례를 받아 형제요, 자매요, 한 아버지 아래 가족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성경에서 환대는 사랑의 모양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나그네와 낯선 자와 거처가 없는 자들을 품어내는 것, 나의 가족으로 여겨서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네.
그래서 이 낯선 전도자들을 집으로 들여 환대하고 모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거라고까지 요한은 묘사합니다.
네.
우리는 사실은 구원을 이렇게까지 낯선 타인을 품어내는
네.
것을 그냥 선행이지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말하진 않지요. 그런데 요한은 심지어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까지 환대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집에 또는 내 품에 내 차에 태울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네.
정말 이렇게 쓰레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내 차에 타면 그 냄새를 함께 맡고 나도 그 냄새가 나고 나도 그 악취를 내는 사람으로 여겨질 텐데 나는 그 오명을 뒤집어쓰고 함께 차에 탈 수 있을까? 우리 집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기꺼이 환대를 받음으로 또 환대합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므로 환대를 받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환대를 누림으로 줌으로 이것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마치 신비롭게 보이지 않게 네. 루디아는 바울을 환대하고 바울은 루디아를 환대하는 서로 서로가 환대하는 모양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일방적으로 이때, 주는 것이 아니죠.
네, 이 시대에도 여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게 그럼요. 있던 시대인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네. 루디아
남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지 못했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여자들은 숫자로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 100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 여자들은 몇백 명이 모여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세지 않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여자가 100명 정도 모여있을 때 사람이 2명이 있다 이렇게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여성들을 2명으로 세는 거예요. 남자들의 의견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의견으로 존중받는데 여자들은 50명이 있어야 한 명의 의견으로 존중되는 거죠. 선거를 해서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남자들은 한 명이 한 표를 가진다면 여자들은 50명이 한 표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환대를 받아들이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에게 먼저 세례를 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연약하고 경계 바깥에 있는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해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시고 빌립보로 부르셔서 여기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쓸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맞아요.
표하며
네.
나에게 가장 끝까지 나의 기쁨이 된 빌립보 성도들아.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너희들의 헌금은 내가 기쁘게 받았다. 다른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은 부담스럽고 아유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데 빌립보 너희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였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너희가 울고 있다고 하는데 울지 말고 기뻐해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정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 다시 막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맞아요. 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주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도 이방인과 유대인도 아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루디아는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감히 그 바울에게 강권하여 정말 너무 막 오늘 말씀이 네. 루디아가 오늘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사실은 네. 이 사도를 네.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는 그 강권함이 사실은 네. 엄청난 용기죠.
네. 근데 정말 이 루디아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내가 어떤 신분으로 되는지를 너무 확실히 알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였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동역하는 기쁨이 네. 되는 위로가 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끝까지 함께했던 빌립보 네.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강력한 동역자로 지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여자고 이방인이고 우리 저 같았으면 그 강가에서 여인이 말을 걸어오고 여인에게 말도 걸지 않았을 것 같고 빨리 유대인 형제들을 찾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시고 또 루디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환대하는 서로를 환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 네. 이것이 교회가 되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도시에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또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잘 읽어보면 고난의 행전이에요. 계속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도 갇혀서 순교하고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많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사도들은 경계의 끝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한 지역에 머물면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네.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땅끝으로 나아가요. 이 땅끝은 그냥 물리적인 지리적인 땅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경계 너머로 나아간다는 뜻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한 남자들만 만나면 되는데 그 안전한 경계를 넘어서 여성에게 유대인들만 만나면 되는데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면 되는데 나를 핍박할 수 있는 군대 장관에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땅끝으로 나아가는데 네. 이것은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남쪽은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색깔끼리만 모이고 우리의 학벌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고향과 출신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안전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뒤엎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학벌끼리만 모이면 안 되고 정말 양반과 상놈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듯이 우리의 출신 영남과 호남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북녀이 함께 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죄인된 우리와 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네. 근데 교회는 같은 색깔, 같은 지역, 같은 학벌 이렇게 점점 우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깨트리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풍경이어야 하지. 어른과 아이가,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풍경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으로 들어가서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또 경계를 넘어가는데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실은 마치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지만 고난 중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고난은 고난이 아니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조카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세상은 복음을 가두려고 합니다.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바울과 실라를 가두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네.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우리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렸으니 우리는 일어나서 달려나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텐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그 해결된 방향으로 당장 달려나가려고 네. 하죠. 그게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것.
네.
이것이 정말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고 해방을 네. 갈망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신 분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놀라운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일천번제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온갖 종교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네. 정말 다가갈 수 없는 것이죠. 네. 내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물을 수 있는 힘.
네.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너무 사모하는데요. 우리 조카 집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네. 많이 연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달려나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네.
간수들이 그 유럽의 도시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 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상징적으로 유럽의 복음의 문이
네.
이들을 통해서 문지기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얼마 전에 그 탈북한 20년 정도 20년 좀 넘게 알고 지냈던 탈북민이 목사님이 되시는 목사 안수식을 갔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제 안에 이렇게 새롭게 바지는 그러니까 그분이 북한에서부터 정말 사선을 넘어 건너오고 또 그 자녀도 나중에 오게 되고 또 여기 와서 얼마나 다른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시선으로 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옆에서 그 딸이 사선을 넘을 때 그리고 그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우시기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후에 얼마나 또 이 딸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이 이 딸을 통해서 드러날 텐데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사람 중심, 아우 이제 됐다. 한국에 와서 목사님까지 됐으니 성공이야. 이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커다란 뜻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이 이후에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구나 이런 시선으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이것은 아주 좋은 끝이야. 우리가 바랬던 영화에서 맨 끝에 이런 걸 원했잖아?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거기에 있었던 그런 시선으로 봐지네요. 그래서 아 이런 게 구원받았다. 그럼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셔서 나는 이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게 됐어. 이거는 아 되게 구원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굉장히 좁은 주머니 안에 담아놓은 거고 바울은 아주 큰 하나님 사이즈로 이걸 볼 수 있어서 유럽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디모데 같은 그 후손을 낳고 이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그런 네. 시선으로 보는 그래서 지금 북녘에 계신 우리 마중 식구들 여러 가지로 정말 거기에서 바깥으로 해방되어 나오는 거가 끝이 아니라 지금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예배드릴 때 하늘에 24장로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북녘 땅에 네. 갇혀있는 것 같은 바울과 실라의 네. 찬양을 받으시고 또 지진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장면처럼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옥하 네. 집사님 그리고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 혼자 그곳에 고난당하라 하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다 보고 계시며 그 눈물을 보시며 하지만 그걸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마중 식구들 정말 갇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정말 간수가 예수께 돌아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의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었어 이 정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이즈로는 하나님의 크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현재 북한 땅에 감옥 안에서 있게 되는 생활하게 되는 또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몸은 감옥 안이지만 영은 예수를 아는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보이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어디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갇힌 것 같은 그 속에서도 비록 감옥 안이 아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유가 없고 인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것이 곧 자유이고 진리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진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이나 북이나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도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향이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사라자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거든요.
아, 네.
네. 이제 우리 북조선에서는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북조선에서는 좀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네, 네, 네.
다 알겠지만 정성옥 선수.
저는 모르겠어요.
네,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나라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운동을 하는데
네네.
그거를 하면서 운동하면서 옛날에 제 고향에 있을 때 그렇게 뭐 북조선 선수였던 그분이 막 생각이 나면서 힘들었지만 이분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네. 운동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 운동을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네.
네. 우리 향이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누구나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를 기쁘고 감사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향이자매도 또 깊은 생각을 하면서 또 지냈어요.
네.
네, 우리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목사님.
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았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시고 전례를 지키시는 모습이 구약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 이방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중심에 있었던 누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넣었던 거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셨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셔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요.
네, 우리 두 분 다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누가는 이렇게 1장과 2장을 서론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복선으로 보여준 후에 이제 오늘 말씀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앞서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등장하시기 전 예수님의 가신 길을 예배하는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을 때 마태 마가복음과 좀 뭔가 다른 점이 보이지 않나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 있네요. 당시 황제, 총독, 분봉왕의 대제사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당시 정치인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등장하는 것 같나요?
글쎄요.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이름이 나온 거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런 건가요?
자, 누가복음 처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헬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수많은 신을 섬기며 만들어진 신화들, 그리고 인간에 관해 깊이 연구하여 만들어진 철학이 발달한 사회로, 종교와 철학, 문화, 예술 등이 발달한 사회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신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에 누가는 예수님이 단순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실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성을 느꼈었어요.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말씀하셨던 게 조금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나시죠. 자, 이때 누가가 예수님께서 실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역사적 증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실제로 계셨다는 걸 알리는 방법이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성경 외에 다른 기록물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 주로 로마 정치인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왔던 거군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때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1절과 2절에 나왔던 디베르 황제,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 등등 실제로 그 시대에 유대 땅에서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 혹시 누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로 나온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가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향이자매 말대로 데오빌로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지금 1절과 2절에 기록된 정치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실제로 유대 지역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확인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누가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기록한 걸 보면요.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더욱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기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누가가 의사였나요?
네, 누가 본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하기로 했었고요.
누가는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네, 그렇죠.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앞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세례를 전파했는데,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는 세례요한의 등장 또한 우연히 어쩌다가 등장한 게 아니라 철저히 구약의 말씀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등장한 거란 걸 굳이 밝힐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도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당시 시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또 기독교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말 그 자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세례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을 아주 독한 말로 책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고 있어요. 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건가요?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독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험한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비난한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해요. 혹시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있나요?
글쎄요.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세례의 의미를 출애굽의 이야기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홍해로 인도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게 하시고 그러자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어요.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러한 홍해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께서도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이 세례를 받은 거였군요.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홍해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 바로왕의 노예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괴로운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라 자매 말처럼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자녀들이다. 그렇게 갈라진 바다를 건너온 이들은 바다를 건너기 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갈라진 바다를 통과하면서 그 전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예전의 나는 죽고 노예로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 자신은 죽고 바다 건너편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의 의미이자 세례의 의미였던 거죠.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 절망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다른 말로 거듭났음을 상징하는 행위이자 자기 고백인 거예요.
세례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이런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올 때는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세례를 받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자,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제가 방금 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온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고 있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특별해 이러면서 영적인 교만함이 가득한 상태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교만함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굳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7절 중간 정도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를 혹시나 있을 심판을 피하기 위한 면제부로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도 에헴 거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며 독설을 날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를 심판을 피하기 위한 면제부로 여긴다는 건 세례의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세례,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진정한 회개 없이 세례만 받으러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을지도 모른 채 자기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심판의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는데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설을 퍼부었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매서운 질책을 들은 이들이 뜨끔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할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군인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나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고 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런 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잘못했다고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누가는 회개가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이 아니라 반드시 달라진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죄짓고 살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만 회개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때는 달라진 모습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서 사실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요.
네, 그런 찔림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에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찔림이 있을 때 마음의 불편함으로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적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에는 그 누구도 전하지 않았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해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서게 되면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세례를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분명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은 나름대로 다시 잘해보겠다고 다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많이 해봐서 알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목사님, 정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가도 어느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죄인 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일 거예요. 하지만 물의 세례를 통해 이제는 우리의 다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세례, 성령과 불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본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부터 부활하시는 순간까지도 혹시라도 자기가 예수님과 연관된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까봐 아주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그때부터 마치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의지로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네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세례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세례를 베풀길 원하세요. 우리의 의지로 변화하려는 세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저에게도 그러한 세례가 임해서 제자들과 같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 속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베풀어주신 세례를 기대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